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나의 사유재산 메리 루플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그때 나는 16살이었고 브리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종종 등교를 빼먹고 이른바 땡땡이를 쳤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늘 똑같이 하던 일이 있었다. 전차를 타고 시 외곽으로 가서 콩고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대리석 건물 곳곳을 돌아다녔다. 16세 나는 작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단언컨대 공상가였고 벽에 걸린 카누 아래를 거닐다가 박제된 코끼리를 바라보거나 내가 각별한 유대감을 느낀 가면에 눈구멍을 들여다보며 그 자유로운 감정에 황홀할 정도로 행복했다. 물론 되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차오르지만 그건 내가 느꼈던 자유의 기분 때문은 아니다. 자유란 누구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까. 나는 내게 있었던 순전하고 전적인 무지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다. 내 무지가 학교 수업을 빼먹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는 아니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는 내가 진실이라고 알게 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확언할 수 있다. 내가 거닐던 박물관이 강간과 수탈, 약탈과 억압, 살인 위에서 지어졌으며 그 안에 모든 것이 훔친 것이었다는 진실을, 그런 습득 행위에 필요했던 부조차도 훔친 것이며 너무나 더럽고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악의 힘으로 취득한 부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러한 악은 차마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고 딱 들어맞는 한마디 단어조차 없어서 나는 그저 끝없는 단어들의 복도에 기댈 수밖에 없다. 존재하지 않는 이해의 내밀한 방을 가망 없이 찾는 탐색 속에서 하나의 복도를 돌면 지난 복도보다 천 마일은 더 긴 또 다른 복도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 수백만 개의 단어 속에서 시간은 흐르고 그 시간에 맞추어 노예제 또한 흘러간다. 서류에서만이라고 해도 한 페이지가 수천 장의 페이지 속으로 천천히 넘어가고 그런 뒤 두 단어가 등장한다. 고무와 상아. 자동차 타이어와 피아노 건반의 형태로 다른 것들과 세계를 두르는 강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들. 그러나 더 많은 자동차 타이어와 더 많은 피아노 건반, 그리고 그런 것들의 등가물인 돈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상업과 문화가 우리를 재빠르게 끌어내린다. 한편 나는 슈렁큰 헤드의 길을 가보고 싶다. 인형, 부드러운 고무 같은 살, 상아 같은 도자기, 피부와 뼈, 얼굴과 가면의 길도 함께 말이다. 16살 때 나는 아직 인형의 세계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기에 콩고 박물관에서 내가 슈렁큰 헤드와 사랑에 빠진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다. 물론 그 머리는 아마존 부족의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부족의 것이었다. 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기술이 어떻게 발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천재는 어디든 있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 슈렁큰 헤드는 사람이 선뜻 다가갈 수 있을 만큼 실제 인형과 유사하며 이런 점에선 아이의 장난감이자 어른의 장난감이다. 결국에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인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함께 놀 만한 누군가를 만나는 일의 매력에 면역력이 없다. 그는 마치 거미가 그러듯 보이지 않는 실로 나보다 키가 큰 유리진열장의 꼭대기에 대롱대롱 걸려 있었다. 그는 오렌지만한 크기였다. 그는 특이했고 특별했으며 인간적이었고 순전히 진짜 사람이었다. 눈과 눈썹과 머리카락을 그대로 가진 사람. 아프리카인들은 인형의 눈을 감기지 않는다고 한다. 나중에서야 나는 머리카락과 눈썹은 얼굴의 살과 함께 수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쪼그라든 사람들은 아이처럼 풍성한 속눈썹이 있고 머리카락은 얼굴보다 훨씬 길다. 물론 비율을 맞추고자 하는 인간의 충동은 너무나 거대하기에 머리카락을 자르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내가 본 자의 머리카락은 길었고 잘리지 않았으며 당신은 1969년이었기에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선 생각하지도 않았다. 내가 좋아하던 남자들은 모두 머리카락이 길었고 자르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그의 피부는 가지처럼 반들거리는 윤기가 흘렀고 기름을 바른 게 분명했다. 그 채소의 모든 자줏빛이 그 피부 속에 있었다. 코는 넓고 납작했으며 눈은 쑥 들어가서 부자연스러울 정도였지만 아름답게 빛났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곳에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없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그래도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 수없이 과거로 돌아갔다. 그러면 그는 잠시 후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되었고 어느 시점부터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렇다. 나는 무생물체에 생명을 부여했다. 하지만 애초에 한 인간의 머리를 무생물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는 해골이 아니었고 썩지도 않았으며 어떤 식으로든 난도질되지도 않았다. 그는 과거에도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그를 소유했듯 그도 나를 소유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를 소유하는 것은 적의 머리를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다. 나는 눈을 가린 채로도 박물관에 들어가 제대로 모퉁이를 차례차례 돌아 내 눈높이에 걸린 그와 마주할 수 있었다. 그의 표정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움찔 놀란 표정이었다. 다른 단어는 떠오르지 않는다. 내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나 또한 움찔 놀란 표정이었으리라. 우리는 마치 불시에 사슴을 마주치고는 사슴과 나 둘 다 서로 놀라 잠시 얼어붙은 것처럼 그렇게 마주보고 서 있었고 그 대화 속에는 오로지 하나의 눈길만이 있는 듯했다. 나와 상대방이 똑같은 눈을 공유하기라도 한 듯이. 세월이 흘렀다. 나는 그 도시를 떠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으며 그 박물관의 간판도 바뀌었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그 슈렁크네드가 남긴 인상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이제 나는 어째서 인간은 슈렁크네드의 기술을 매장의식에 포함시키지 않는지가 궁금하다. 진심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매장하는 죽은 자의 머리를 따로 떼어놓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그 머리를 오렌지 혹은 사과 크기로 만들어 보관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과 존경을 담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그 머리를 조상으로 삼을 사람들을 위해 단지 조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사랑에서 우러난 하나의 행위가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와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것을 지금껏 얻어내지 않았는가? 물론 사랑은 생식에 포함된다는 것을 나 또한 사실로 간주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사랑이 제일 위대한 여행자라는 말을 하기는 좀 망설여진다. 그냥 쉽게 섹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사랑은 그저 섹스를 향한 상징적 행위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산자와 죽은 자를 향한 상징적 행위인 것만은 분명하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죽은 자들을 향한 상징적 행위로서의 슈렁큰 헤드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표식에는 죽은 자들을 향한 상징적 행위가 포함된다. 다른 동물은 인간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죽은 이들의 머리가 담긴 사진을 갖고 다니지 않는가? 그들의 머리를 액자에 넣어 우리에게 소중한 그리고 우리를 이 삶에 묶어주는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할 용도로 난로 선반 위에 보관해 두지 않는가? 사진이 있기 전에는 부유층의 확산과 상업 및 문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유가 되는 이들에겐 손으로 그린 세밀화가 있었다. 사람들은 머리를 섬세하고 정밀하게 그린 그림을 펜던트 목걸이나 케이스에 보관하여 재킷 또는 코트 안쪽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머리를 들고 다니곤 했다. 벨기에의 장교이자 용맹한 탐험가였던 한 사람도 그렇게 머리 하나를 들고서 아프리카의 정글로 들어갔을 것이다. 다니스 사령관. 후에는 남작으로 불린 그는 카탄가까지 가는 길에 그것을 소지한 채 이따금 코트나 재킷에서 꺼내어 들여다보곤 했으리라. 그러면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으리라. 설령 그 사랑이 주변의 나뭇잎이나 근방에 거주하던 원주민들 그리고 그들 중 세밀화가 못지않게 슈렁큰 헤드를 만들었던 예술가들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았을지라도 말이다.